여러분, 오늘이 새해 1월 1일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은 묵은 것을 보내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데서 가장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 제가 교회를 오면서 라디오를 들었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동해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10시인데 벌써 동해안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막히고 있다고 그렇게 뉴스가 올라오는 것을 들으며 제가 교회에 출근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그렇게 동쪽으로 갑니까? 뭐 해 뜨는 것을 보면서 뭔가를 기대하는 것이 있겠죠. 여러분,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지나간 것을 무시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부족했던 것, 그리고 잘못한 것들, 그런 것들을 돌이켜보면서 거기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와 같은 부족함과 연약함을 뒤로하고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새해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새 출발을 시도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참 우리의 삶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뭔가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뭔가 부족한 것이 있고 또 삶의 실패가 생각나고 우리 자신의 연약한 것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지나간 삶이 어떤 실수와 부족함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거기에 사로잡혀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내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 자신이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망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고 자기의 부족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근본적으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죄에 빠져서 죄로 말미암아 연약하고 부족하며 모순덩어리인 존재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인간에게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두 번째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절망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두 번 시작할 수 있는 다시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실패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죽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즉시로 그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의 육신은 살아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그의 이제 육신이 죽는다면 그의 영혼도 이제 영원한 심판 가운데서 멸망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도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아담에게 두 번째 기회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곧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지나간 과거로 인하여서 절망하지 않고 새해에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참으로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게 하려면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새해를 시작하려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진정한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시간적인 의미에서는 어제와 오늘은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만물의 섭리 가운데서도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생각할 수 있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들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유익한 영적인 지혜를 얻는 것은 성경의 기자들이 우리에게 항상 권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시편 90편에서 우리 인생들,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우리가 자신의 삶을 돌이켜 헤아려 보아서 지혜를 얻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모두 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참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얻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고 나면 참 고단하고 힘든 하루를 보내면 밤이 다가옵니다. 그 밤에 우리의 육신이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쉼을 얻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다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때에 우리는 어제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제는 내가 참 부족했지만 오늘 하루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롭게 힘을 내서 오늘 하루를 보람차게 의미 있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자라고 말하고 또 그렇게 다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1년의 변화 속에서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의 이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인생이 장구한 것이 아니라 아 이렇게 한철이 지나고 가을이 와서 이제는 결실할 때가 오고 모든 만물이 잠드는 겨울이 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 이렇게 마지막 때를 맞이하게 되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며 여러분 가을의 결실을 바라보면서 나는 내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 주님에게 어떤 열매를 드릴 수가 있을까? 나의 삶의 열매는 어떻게 드러날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적인 지혜를 얻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많은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이 오면 만물이 다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봄이 오면 놀랍게도 기적적으로 봄에 새로운 생명이 발현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자연의 섭리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은 고난이 있고 좌절이 있고 실망이 있고 그리고 낙담되는 일이 있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꿈꾸고 소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은 단지 자연의 섭리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요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들에게 회개하라는 그런 사명을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거역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죽음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때 요나는 죽어야 마땅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불순종한 선지자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명에 헌신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두 번째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죽음과 같은 물 속에서, 물고기의 배 속에서 자신의 교만함과 자신의 어리석음과 이기적인 자기의 그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그렇게 결심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통하여서 한 도시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두 번째 기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든 성도들도 생각하고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43장의 말씀도 바로 그와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서 그들이 죽음과도 같은 70년의 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끌어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이 이사야 43장의 배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참으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결과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가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를 살펴보십시오. 이사야서의 아주 중요한 내용은 뭔가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매우 특별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으로 이사야가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과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온 세계 만민 중에서 특별히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온 세상의 어떤 민족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하신 적이 없지만 오직 이스라엘만큼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히 구별하여 자신의 이름을 그들에게 두셨습니다. 이사야 5장에서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극상품 포도나무로 그 땅이 심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들포도를 맺혔다라고 하나님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2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이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연분년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필경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내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명으로 둘러 진을 치며 분대로 너를 애우며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목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29장의 말씀은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부르셔서 그들을 치게 될 때에 그들이 교만하였지만 한없이 낮아져서 땅의 티끌과 같이 될 것인데 그 땅의 티끌과 같이 엎드린 그곳에서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지끌이랴 이렇게 말하였는데, 여러분 우리는 포로가 자신의 머리를 땅에 박고 먼지 속에서 겨우 소리를 내는 그런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을 이 이사야 29장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결과 그들도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당할 것이며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 수치를 당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이사야 40장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셨지만, 그러나 40장에 와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마치 진노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그들의 그 고난과 슬픔과 그들의 그 처참한 상황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그들을 진토 가운데서 속히 일으키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과연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던져버리신 그 하나님이신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끊임없이 부어지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40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히 예루살렘에 대하여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의 죄악이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로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43장에 와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저 나는 내 하나님,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사랑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회복과 구원을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참으로 이스라엘의 이사야의 이런 예언이 먼저는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간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온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려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네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사야 43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들의 이 불신앙에 대하여 그들의 언약을 배반한 행위에 대하여 분명히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심판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곧 자신이 공의를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한없는 사랑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시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백성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을 온전한 자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와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일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사야 이 43장 19절 말씀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은 바벨론으로서 돌아오는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으로만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대로 고레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도 중건하고 성벽도 다시 쌓고 그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조상들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대한 이 제사를 다시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도 중건하고 성전도 다시 지어서 그들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시작하는 것은 분명히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이사야 43장 19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실상을 보면 그 이전보다 그들이 돌아와서 지은 성전과 예루살렘 성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초라한 것이어서 이 사람들이 힘을 다하여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벽을 복구하기는 하였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솔로몬 성전의 그 위용을 보았던 그 사람들은 다시 중건된 그 성전이 너무 초라해서 슬피 울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19절에서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좀 과장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새 일이 이렇게 초라한 일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행하신 그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전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한다면 너무나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묵상해 본다면 이 예언의 말씀이 단순히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와 다시 회복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은 그들의 귀환의 상태를 완전히 넘어서는 새로운 일들을 바라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따라오는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고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19장과 19절과 20절의 말씀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될 그 사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칼빈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귀환을 예언한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귀환으로부터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의 모든 일들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세 가지 국면이 여기에 중첩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이 이 말씀 속에서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결과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멸망하여서 포로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자기의 백성들을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로 멸망하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둘 성전을 다시 건축하였고 하나님께 올릴 제사가 다시 시행되는 거룩하여진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기대하도록 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에 기초한 이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머나먼 바벨론에서 자기의 백성들을 불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 멀고 먼 광야의 길을 여행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길을 내셨고 그 사막에서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시 건축된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며 그를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소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고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실 때에 거기에 한 줌밖에 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다시 그 성전에 임재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목 놓아 울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이 예언이 그렇게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현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다시 제사드리는 그 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삶에서 성취될 것들을 우리에게 바라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권세 아래서 죄의 종로로 타는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될 때에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자들의 영혼 안에 놀라운 새 일을 행할 것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소망이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놀랍게도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의 영혼을 깨우실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에 그 음성을 듣는 일은 우리의 영혼이 들어야 할 가장 놀라운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복음, 그 복음은 그저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부르시는 음성인 것입니다. 우리의 귀에 복음이 들려질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헤아릴 수 없는 권능을 행하시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축복을 결코 작은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의 부모 가운데서 태어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은 그저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예배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그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생명으로 나아오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멕시코의 많은 영혼들이, 아시아와 남미와 아프리카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영혼이 구원 얻을 수 있는 이 복음을 들려줄 전도자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영혼의 가장 복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만큼 사탄의 역사는 크고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일을 작은 일로 여기지 말고 우리가 마음을 기울여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겸손하게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데도 많은 내적인 장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은 마치 우리가 사막을 가로질러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까지 가는 것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까지 갈 때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기적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라야 도달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영혼들도 우리가 이 죄악된 인간의 본성, 우리의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불순종하는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꺾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구원에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이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영적인, 내적인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만은 낮아져야 하고 어리석고 무지한 우리의 이성은 깨우쳐줘야 하는데,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죽음의 질병 아래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껴야만 세상의 것을 뒤로하고 비로소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많은 질고와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가다가 실패와 절망과 좌절 속에서 자기를 혐오하는 그와 같은 마지막 끝에 도달하고 나서야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겸손함으로 그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일은 너무나 어려워서 결코 우리 자신의 의지와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고통과 절망과 좌절과 부끄러움과 그리고 수많은 장애물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이 땅에서 참으로 줄이고 갈아여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그 내적인 불신앙의 그 죄를 극복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와 같은 어두운 우리의 영혼의 그림자를 우리가 구름을 지나고 나서야 우리는 진정한 구원의 복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뜨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허탄한 소리에 애정을 느끼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을 마음으로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우리와 다투시고 우리를 낮추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각 사람의 영혼 가운데 일할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의 힘으로는 정말 절망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때에 비로소 그것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영혼마다 죄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부르심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들의 모습으로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자신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역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에게 그 일을 허락해달라고 간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주님께서 나에게도 새 일을 행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는 새 일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자로서 우리들도 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새 일은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는 일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라도 그 심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아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출발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많은 실패와 죄악에 사로잡혀서 불신앙 가운데 좌절에 빠지는 그런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우리 자신의 죄를 보면서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실망한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영적인 열정을 회복하는 일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우리 자신의 삶에 있는 많은 어려움과 우리 자신의 실패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좌절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영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고 그것은 매우 불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교만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누리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죄가 역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를 이긴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 마음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죄를 뒤로하고 내가 이제는 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그런 내적인 열망이 생명력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파렴치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새로운 출발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그리스도의 피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한 할 때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과거의 모든 죄를 뒤로하고 이제는 새로운 앞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부족한 것이고 우리의 편안한 마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함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점점점점 더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한 사람이 되고 또 거룩한 심령을 가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반드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은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 자신의 옷을 희게 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 땅에서 많은 수고와 슬픔과 그리고 절망과 좌절과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기고 정결하게 되어서 나온 자들입니다. 불과 같은 연단 가운데서 자기의 옷을 희게 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로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은 참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부족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죽음과 같은 잠을 우리가 자게 될 것이지만 새로 눈을 뜨게 될 때에는 지나간 날들을 뒤로 보내고 다시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날을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 날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부족함이 많았지만 그러나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나의 모든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올 한 해를 참으로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워진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성도, 그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이 실패할 것입니다. 좌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경험하게 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장차 들짐승고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한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강림하셔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할 때에 그때에 새롭게 된 피조물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락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복된 천국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얻게 될 궁극적인 새 일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늘에 있는 성도들과 천군 천사와 함께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큰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의 품에 안식하게 하신 그 은혜를 영원토록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소유해야 합니다. 여러분들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소유한 모든 성도들은 각자가 우리의 주님께 올리게 될 우리의 새로운 노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정말 우리의 일생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하셨는지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된 심령으로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올릴 그 새 노래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구원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올릴 우리의 노래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노래가 울려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노래를 부르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천성에서도 그 노래를 부를 수 없습니다. 그 노래를 부를 수 없는 사람은 결코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 노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구원의 노래를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가 진정한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도 이렇게 성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하고 그 노래를 불러야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